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와 말 잘 듣는 아이 중에 어느 쪽이 좋을까요? 저도 정답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짐작으로 연령대에 따라서 답이 좀 달라질 듯 합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와 말 잘 듣는 아이요. 아이를 키우는 좀 젊은 분들 입장에서는요, 아마 제 생각에 공부 잘하는 아이가 제일 좋을 겁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지날 동안에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어디 가서 절대로 기 안 죽어요. 공부 잘하는 거 정말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거 말고 뭐 더 이상 자랑할 게 뭐 있겠어요. 근데 이 아이가 정말 공부 잘하던 아이가요, 학교를 마치고 나름대로 출세하고 좋은 자리 잡고 이렇게 되면 조금 이상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부모 말씀을 잘 안 들어요. 부모를 조금 우습게 압니다. 그때쯤 되면 지 잘난 게 무슨 소용이 있고 지 공부 잘한 게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야. 부모가 은근히 섭섭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식에게 무시 당하는 꼴을 한두 번 겪고 나면 공부 잘하는 거가 아무 소용없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옵니다. 모르긴 몰라도요,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분들은 공부 잘하는 게 아마 제일 좋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이 좀 드셨고요, 아이들 클 만큼 큰 부모 입장에서는요, 말 잘 듣는 자식이 훨씬 이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 사실 참 문제 많아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모여있는 곳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특별히 제가 있던 포항, 그 촌동네 뭔가 싶죠? 바로 그 뒤에 포항 공대가 있습니다. 학교를 바로 지칭해서는 좀 미안하지만 거기 와 있는 아이들요, 남의 말 참 잘 안 듣습니다. 특별히 전도한다고 올라가 보면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전부 다 제잘난 맛에 잘 난 아이들입니다. 그걸 보면서 다들 뭐라 그러냐면, 그래, 한 몇 년 다녀봐라. 한 몇 년 다녀보면 인생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 좀 알게 될 거다. 그래서 대학 마치고 대학원쯤 가 있는 아이들 만나면 말 잘 듣고요, 이 대화가 쉬워요.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보면서 어떤 자녀를 참 기뻐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건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하는 자녀가 이쁜 거예요. 왜 그런 거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해본들, 우리끼리니까 누구는 능력이 더 있고 누구는 일도 잘하고 누구는 뭐도 잘하고, 그렇죠. 하나님 보시면 우리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 잘 듣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하는 자녀가 제일 이쁜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쳤던 말씀들을 너무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게 그 메시지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오죽하면 사울을 향해서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점잖게 말해서 이렇지, 이걸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제사 지내지 말고 말 좀 들어라 이놈아, 이런 거예요. 이게 말 안 들으면서 제사 지낸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나도 기쁨이 안 되더라, 이런 거예요. 혹시 우리를 향해서요, 예배한다고, 철회한다고, 기도한다고 그러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라, 이런 말씀 하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중에 가장 큰 열매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걸 아마 가장 기뻐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 하는 사람도 주의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하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기계처럼, 생각 없이 그대로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건 위험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엄마가 하도 속이 상하니까 그랬겠죠. 초등학교 다닌 아이한테 공부 그 따위로 하려고 하던 학교 가지 마라! 이랬거든요. 그 이튿날 내가 학교 갈 준비를 안 해요. 예, 학교 안 가냐? 엄마 어제 학교 가지 말라 했잖아. 그래서 가야 될 거냐? 아니 학교 가지 말라길래 가방 다 갖다 버렸어. 얘가 말을 지금 잘 듣는 겁니까? 잘 안 듣는 겁니까? 그래 공부하려거든 학교 가지 마라 했는데 그날 저녁에 책가방 쓰레기통에 다 갖다 버렸어요. 얘 말 잘 듣는 겁니까? 안 듣는 겁니까? 이 중에도 혹 그런 아들 있을는지 모릅니다만은요. 말은 잘 듣는데 부모 속은 완전히 긁어놓는 겁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여러분 말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무슨 의도로 저런 말씀을 하는가 하는 걸 생각하는 거 이거 더 중요합니다. 마음을 읽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이 범죄케 하거든 내 손 찍어버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차라리 손 없이 불구가 된 채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손 다 붙여가지고 성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이러셨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팔 없는 분이 안 계시네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팔 갖고 죄 진 적이 없다 그 말씀이죠. 아니면요. 이거 갖고 죄는 많이 지었지만 말씀을 안 듣는 건지요. 예수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그랬고 발이 범죄하거든 발도 찍어버리라 그랬고 눈이 범죄하거든 눈도 뽑아버리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뭐 다들 말짱하신 거 보면 참 말씀에 순종 잘 하시는 분들이겠죠? 만약에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러라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범죄할 때마다 팔, 다리 찢고 눈 찢고 다 빼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갔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말씀 참 잘 들었죠? 뭘 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 같으면 뒤통수 한번 오지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진짜 자르고 진짜 뽑으란 뜻입니까 그게? 아니요. 절대 죄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지 그런다고 자르란 뜻은 본심 아니에요. 말씀을 기계적으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요?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걸 새겨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 수 더 나가면 저쪽 중동 나라들 꼴이 나는 겁니다. 자기 팔 자르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도끼 들고 누구 팔 자르러 다닙니까? 나무 팔 자르고 너무 다리 자르러 다니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잘하는 것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겠지만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지 않는 모세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안 들어요 도대체가. 백성만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아니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잘 안 듣는 엉뚱한 기도를 하는 모세를 보면서 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측면도 있구나 하는 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의 배경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간략하게 또 요약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자기 백성들을 다 불러내셨어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쏟아 부어가면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두 달 만에요.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이 백성 이끌고 이리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요.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겠느냐? 그걸 물어보신 거예요. 온 세상이 다 내게 속하였는데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겠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계약을 맺자. 내일 준비해라. 몸을 단장하고요. 큰 백성이 하나님 앞에 모이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니라. 이러면서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 장면이 백성들 보기에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산에 불이 붙었고 흑암과 구름이 온 산을 뒤덮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때리고 이런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십계명을 그렇게 주셨어요. 백성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제발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지도자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가 그걸 다 듣겠습니다. 우리가 죽을 것만 같으니 하나님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 아니하시고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간 겁니다.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백성들이 밑에서 기다렸겠죠? 하루면 내려오려나? 안 내려옵니다. 이틀 지나고 사흘 지나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 시내산에는 물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며칠이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백성들 생각에 이 모세는 죽었겠다. 저 산속에 올라가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 열흘이 지났는지 스무 날이 지났는지 알 수는 없는데요. 죽었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그러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올라오라고 하시고서는 왜 거기서 40일이나 있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저희가 생각해도요, 너무 오래 있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산 밑에 있는 백성들이 하루 이틀 손꼽아 기다렸겠죠? 안 내려오는데 어떡해요? 자기들 생각에는 아무리 봐도 모세가 죽었어요. 그러니 이제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세상에 그 애굽에서 나와서 이 산 밑에 와서 아무것도 없는 이 산 밑에서 앞으로 어떡할 거냔 말이죠? 자기들도 답답했겠죠? 만약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냐고 물어본다면 세상에 40일이 되도록 안 내려오는데 우리들 어떡하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 기억하실 것은요. 하나님과 좀 친하게 지내려면 좀 느긋해야 됩니다. 왜요? 동작이 그렇게 안 빠르더라고요. 여러분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들어서고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서요. 아, 이 백성들이 이제 나와야 할 때가 됐구나.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모세는 건져내다라는 이름을 그 사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내 백성을 이끌어낼 모세에게 백성을 건져내다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붙이신 거예요. 모세를 이 땅에 보내고 모세에게 그런 이름이 붙어난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인도해 내실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몇 년 만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고 싶으면 그날 당장 끝내볼 수 있는 능력 갖고 계신 그분인데 모세가 이 땅에 오고 난 다음에 몇 년 만에 출애굽이 이루어집니까? 80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어떤 건 보면 동작이 굉장히 굉장히 느려요.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죠? 지금 몇 년째 안 오고 계시는 거예요? 예? 금방 오신다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좀 친하게 지내려면 하나님의 일이 동작이 느릴 때가 있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좀 느긋해야 됩니다. 하루 이틀 못 견뎌서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는데 내 기도 왜 안 들으십니까? 하고 방방 뜰 문제가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답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좀 기다려라. 때가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두셔요. 하나님과 좀 친하게 지내시려면 좀 느긋해야 됩니다. 어떤 아들 둘이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졸도를 하셨나 봐요. 큰아들이 아버지를 안고 있는데 작은아들 보고 빨리 의사선생님 모셔오라고 보냈습니다. 근데요, 의사선생님 모시러 간 둘째 아들이 암만 기다려도 안 오네. 기다리다 못해고 저 정신 못 차리는 아버지 끌어안고 한마디 했습니다. 이놈 자식이 죽었나 살았나. 누구 보고 하는 얘기죠? 에? 정신 잃고 있는 아버지를 끌어안고 형님이 그래요. 이놈 자식이 죽었나 살았나. 누구 보고 하는 얘기죠? 그래도 그때 그러면 안 돼요. 만약에 아버지가 그 말 들으면 어떻게 되는데? 이 고약한 놈 봐라. 그거 벌떡 깰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루 이틀, 열흘이 지나도 안 나오고 스물 날이 지나도 안 나와요. 막말로요. 우리 선생님 어떻게 됐을까? 우리 대장 어떻게 됐을까? 하다가 스무 날, 사흘 날 넘어가니까 진짜 이놈 자식 죽은 거 아니야? 이래 됐을 거 아니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사이는 그럴 수 있을는지 몰라도요, 하나님과 사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내 생각에는 도저히 아니다 싶어도, 아이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뭐, 그러고 좀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거 못 기다려서 망한 사람이 하나둘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여전히 사울이죠. 선지자가 오겠다고 했으면 올 때까지 기다렸어야 하는데 내 생각에는 이제 끝난 것 같다. 그래서 자기가 답답해서 자기가 제사 드렸다가 하나님께 결국 버림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생각에는 끝났다 싶어도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줄 아는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배짱이 좀 많아가지고요, 좀 느긋한 기질이 있습니다. 하나님 닮아서 그런 거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부인한테 운전 가르칠 줄 아는 남편은 정말 훌륭한 남편입니다. 운전대 부인한테 맡겨놓고요, 그 옆에 앉아있으면 불안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잔소리 하다가 결국은 붙어버리는 거죠. 아니, 운전대 맡겼으면 그 다음 어떡해요? 사고 나면 내 처리할 테니까 마음대로 가봐라 이러고 그냥 옆에서 푹 자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운전대 맡겨놓고 옆에서 잔소리 해야 되고요. 밟아라, 서라, 와, 천천히 안 가노. 일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사고 나면 내가 처리할 테니까 마음 놓고 가보소 이래가지고 느긋하게 좀 움직이, 이게 하나님 성품을 닮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40일, 그걸 못 견뎌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거기서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려가 봐라. 저 백성이 완전히 부패했다. 내려가 봐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겠냐 그랬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고 그저 십계명 하나 줬을 뿐인데, 그리고 모세 불러갖고 이야기 좀 하고 있는 그 사이에요. 저렇게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화가 몹시 나셨던 것 같아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섭섭하고 화가 많이 났던 것이 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구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그러셔요? 이스라엘이 누구 백성이라고요? 네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모세야, 네 백성이 지금 부패했다. 내려가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뒤집으면요, 저것들 내 백성 아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네 백성 말이야, 저 백성 저거 내 백성 아니다 이 얘기예요. 바로 그 앞엔 또 뭐라고 그랬나 보세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 이러죠. 저 백성 누가 인도해 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분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모세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못한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데도 하나님께서 억지로 시켜가 보내서 능력 다 쏟아부은 건 누구 능력인데요? 하나님 능력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놔놓고 안 하겠다는 모세 시켜서 인도해 놔놓고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가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했다? 화가 몹시 나셨다는 뜻입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걸 우리가 하는 말로 하면 무슨 뜻이 되나요? 예전 성경에는 나대로 하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걸 고친다고 고쳐놓은 게 내가 하는 대로 두라. 그래 바꿔놨습니다. 이거 우리말로 뭐예요? 말리지 마라 이겁니다. 아니, 번쩍을 그래 해주면 얼마나 쉬울 텐데 말이죠. 이 말은요 말리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말리지 마라 이러면 말려야 돼요 안 말려야 돼요? 저 웃는 분들은 많이 해봤다는 뜻입니다. 말리지 마라 하면 말려야 돼요 안 말려야 돼요? 말려야 됩니다. 내 나간다 붙잡지 마라. 붙잡아야 돼요. 놔둬야 돼요. 붙잡아야 됩니다. 나간다 그러거든 붙잡아야 돼요. 한번 나가면 내가 다시 오나 봐라 하고 나가가지고요 진짜 안 오는 수도 있기 때문에 붙잡지 마라 가거든 못인 척하고 붙잡으세요. 하나님께서 말지 마라 이게 얼마나 마음이 상하면 이런 말씀을 다 하셨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말리지 마라. 그러면서 그 다음 하신 얘기 보세요. 10절. 그 다음에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저놈들 싹 없애고 너를 통해서 새민족을 하나 만들겠다. 말리지 마라. 이러시는 거예요. 화가 나도 엄청나신 거 맞죠? 자, 이럴 때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잘 들어야 하죠.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전 성경에서 이런 장면이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여러분, 이방의 어떤 신들이나 어떤 신화나 속에 이런 장면이 절대로 없어요. 화가 났는데 뭐가 재미있습니까? 화가 난 그 자체가 재밌는 게 아니고요. 이걸 수습해가는 하나님과 모세 이런 장면이 사실은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자, 여러분 모세가 하는 말씀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이런 건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안 듣나 봅시다. 11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기 말 안 듣는 거죠. 어느 부분이 말을 지금 안 듣는 겁니까? 주의 백성 하는 게 눈에 들어오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저놈들 저거 네 백성이다 그랬죠? 모세는 뭐라 그래요? 그게 어찌 내 백성입니까? 누구 백성요? 주님의 백성이지요. 이거 지금 말 안 듣는 거예요. 바로 그 앞에 무슨 표현이 붙었나 보세요.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러죠? 그 큰 권능이나 강한 손은 누구 손이죠? 하나님 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셨잖아요. 언제 내가 인도해? 내가 무슨 능이 있고 내가 무슨 힘이 있는데요? 이 말입니다. 좀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되받아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인도하여 낸 네 백성.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얘기가요. 그게 언제 내가 인도해낸 백성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 백성인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12절 보세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의 얘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애굽 사람이 뭐라 할지 압니까? 자기 백성 누구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건 내 백성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러는 거죠. 이건 쉬운 말로 하면요, 하나님 만약에 그러신다면 애굽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애굽 사람들이 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얼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얘기죠. 조금 더 봅시다.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화를 내리지 마. 여기 또 뭐라 그러죠? 주의 백성에게. 모세는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이요, 이 백성, 내 백성이 아니고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거 참 말 안 듣는다, 그죠? 13절도 보십시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은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 그거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런 뜻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함부로 취소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약속을 함부로 폐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못 그러시잖아요. 우리 조상들에게 하셨던 이 약속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랍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그 약속을 정말 깨뜨리시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덧붙여서 하나 더 본다면 32절로 한번 가보셔요. 우리가 제일 잘 기억하는 것은 사실 32절이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말은요, 자기 자신을 희생했으라도, 하나님 차라리 나를 희생했으라도 이 백성은 살려주옵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자기 희생을 각오한 그런 기도죠. 여러분, 모세 이거 기도 잘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겁니까? 여러분,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듣는 것보다는 이게 정말 잘하는 기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 말 그걸 그대로 기계적으로 듣는 게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지 그 마음을 읽고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가 정말 잘하는 기도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멸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진심일까요? 그걸 진심이라고 믿는 사람은 정말 머리가 좀 모자라는 사람이고 정말 답답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요, 같이 지내려고 하면 정말 피통 터집니다. 처음에 이야기한 그래 공부하려고 하거든 학교 때려 치하라 한다고요, 그거 고지 듣고 학교 안 가는 사람요, 자 머리 아픕니다. 제가 왜 저러냐고 저한테 물어요.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걔 아버지도 똑같잖아요. 그 부인이 그러대요. 맞네요. 그 아버지도요, 농담하고 진담하고 이게 분간이 잘 안 돼요. 여러분, 남의 말을 새겨 듣는 이런 훈련이 좀 돼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가끔 그런 분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이건 진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좀 어렵겠지만 저희들은 형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게 오히려 이해가 더 잘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남자만 다섯이거든요. 뭐 옛날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남자만 다섯이니까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 겁니다. 어느 날 동생 하나가요, 아버지한테 쫓겨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쫓아내버렸어요. 동생이 쫓겨 나갔는데 형이란 게 그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죠? 지 뭐 쫓겨나갈지 내가 쫓겨나갔는데 뭐 낸들 어쩌겠노? 아버지가 쫓아냈는데 내가 어쩌겠노? 이러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 맞아 죽습니다. 뭐라 그래요? 니는 마지가 돼서 동생이 집을 나갔는데 뭐하고 앉았냐고 야단치는 거예요. 빨리 나가야 됩니다. 앉아있으면 큰일 나요. 머리 나쁜 형은 나가면서 그러죠. 쫓아낸 얘기는 자기가 쫓아내놓고 왜 날 보고 그러냐. 머리 나쁜 사람입니다. 가가 동생 찾아가지고 데려옵니다. 집에 안 들어올라 하는 거예요. 억지로 끌고 와야 됩니다. 끌고 들어오면요, 이 아버지께서 누굴 뭐라 그러나요? 잡히오는 동생을 뭐라 그러나요? 끌고 오는 형을 뭐라 그러나요? 안 겪어보신 분은 잘 모르시죠? 쫓겨나갔다가 끌려 들어오는 동생 보고 야단치는 게 아닙니다. 형 보고 또 야단을 쳐요. 에? 쫓아내버린 그 자식 뭐라 끌고 오냐? 나가라! 이러거든요. 머리 나쁜 형. 아씨 나가 또 끌어오락할 때는 언제고 또. 여러분 아버지가 노발대발해가 동생을 쫓아내면요. 형은 나가가지고 그는 끌고 와야 돼요. 안 올라 그러면요. 이놈의 시기 쥐박아가면서 네가 잘못했다 해라. 이놈아 이가 끌고 들어오면서 또 욕은 또 누가 얻어먹냐면 자기가 또 아버지한테 또 얻어먹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마지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요 밖에 내 쫓아낼 때에 외동아들이면 안 쫓아냅니다. 외동은 안 쫓겨나가요. 왜요? 쫓아내버렸는데 가가지고 아버지 대신 이놈 붙들어 올 놈이 옆에 있나 없나를 보고 아버지가 성질을 내는 겁니다. 여자아이들은 잘 안 쫓겨나요. 주로 쫓겨나는 건 남자아이들입니다. 쫓겨나가도 별로 뭐 큰 피해 입을 거 없으니까 만만해서 내쫓는 게지 잘못해서 큰일 나겠다 싶은 딸은 함부로 안 쫓아내요. 그런데 또 어떤 딸이 그러더라고요. 우린 딸도 쫓겨나갔는데요 하더라고요. 그건 대단히 사고를 많이 친 경우입니다. 여러분 말썽 많이 부렸다고요. 아들을 쫓아내는 아버지가 그거 진심 아니에요. 쫓아내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이놈의 자식 버릇을 고쳐놓든지 어떻게 인간 만들어야 되겠다고 쫓아내는 거고 그 주변에 야를 다시 끌고 들어올 형이 있거나 아니면 엄마가 옆에 있을 때에 한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부 멸하겠다고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지는 마지를 염두에 두고 밑에 동생을 쫓아냈지만 하나님은요 이 백성들에게 이게 전부 멸해야 되겠다. 누구를 의지하고요? 모세가 있으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왜 저 말씀하시는지를 딱 새겨 들어야 하는데 이게 이제 많이 잘못돼가지고 진짜 머리 나쁜 모세가 됐어요. 아이고 하나님 마 잘하셨습니다. 나도 이 백성 끌고 댕길래 속 시끄러워 못 살겠습니다. 마 속 시원하게 새로 합시다. 자 이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이거 역시도요 맞아 죽기 십상입니다. 아버지가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아이고 내가 이걸 믿고 이 꼴이 이것도 맞으라고 이런 걸 내가 믿고 그래 되는 겁니다. 마지는 아버지한테 요구도 먹어가면서요 동생 말 안 듣는 그거 몇 살 쥐고요 중간에서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그게 마지고 형제가 많을 때 이런 일들이 잘 됩니다. 그래서 형제가 좀 많아야 돼요. 요즘 아이들 뭐 하나 둘에는 쫓아내지도 않겠지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화가 엄청나신 거예요. 정말 엄청나게 화가 난 겁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 편에 서서 중재해줄 모세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거 내 백성 아니다. 저거 전부 멸해버리고 새로 하자. 그러면 모세가요 하나님 안 됩니다 하고 매달릴 줄을 알고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때로는요 은근히요 잘난 자식을 기대하고 자랑스럽게 여기신다는 거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욥이 왜 그렇게 고생을 하게 되나요? 성경에서 아마 제일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 욥일 겁니다. 욥이 뭘 잘못해가 그렇게 고생을 하게 되죠? 누가 잘못했죠? 정답은 하나님 죄송합니다만은요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셔가지고요 괜히 사탄 자식, 못된 자식 그 앞에서 뭐 하셨어요? 자랑했잖아요. 너 있잖아 내 종 욥 봤어? 얼마나 멋져. 자랑을 했더니 괜히 놈 사탄이 심통을 부려가지고요. 너무 잘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큼 너무너무 잘하지는 마십시오. 괜히 하나님께서 어디 가서 자랑하시다가 혼날 수도 있기는 합니다. 물론 끝까지 혼난 건 아니겠지만 욥의 고난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자기 자녀들 중에요. 정말 이쁜 자녀, 이뻐하십니다. 자랑하고 싶어 하고요. 믿을 만한 자녀에게 기대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참 귀한 존재로 만드셔서 진짜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이런저런 장면들을 함께 살펴보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건가를 생각해오는 중에 오늘 이 모세의 기도를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요.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은 기도입니다. 은근히 모세에게 기대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읽고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드렸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처럼 하나님 그래서 안 됩니다라는 이런 기도가 하나님을 훨씬 기쁘게 하는 기도가 됐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뭘 기대하고 계실까요? 그냥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기대하실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야 이놈아 너는 사고 나 그만 쳐라 뭐 이러실 것 같으면 뭐 그럴 수도 있긴 하겠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요. 참 교회가 어렵다고 여길 때 하나님께서 내게 뭘 요구하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때론 이런 답을 주실 거예요. 네가 기도해라. 그래도 네가 충성해야 된다. 이런 마음, 이런 기대를 하나님께서 내게 갖고 계시는 것 아닐까 싶을 때요. 참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앞장서서 기도하고 섬기기가 쉽진 않습니다만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 욕을 하는 건 참 쉬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꼭 있는 겁니다. 사회가 혼란스럽고 가정에 이런저런 머리 아픈 일들이 참 많이 생길 때 누굴 비난하고 저주하고 욕을 퍼붓기 전에요.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 내가 뭘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가 하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가 죽어라. 네가 죽어야 너희 가정이 살고 네가 죽어야 이 사회가 바로 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생각되면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기대를 만족스럽게 하고 해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것이 되고요. 그럴 때 우리가 제대로 된 맞이 노릇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보다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더 중요할 때 그 마음을 읽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지속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